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 서신서 가운데 첫 번째 편지예요. 바울은 헬라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빌립보에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다음으로 옮긴 이 데살로니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는 쫓겨서 베레아로 가지만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그는 결국 고린도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목회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카를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너무 짧은 체류 기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카 전후서는 소망에 대한 재림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림의 서신이라고도 부를 만하죠.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서들은 그 당시 헬라 지역 문화권에 편지 양식에 따라서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간단한 안부를 전하게 되어 있죠. 발신자는 오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이 혼자 편지 쓰면서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같이 이름을 이렇게 동렬에 놓았겠어요? 저는 이름 셋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걸 보면서 아, 바울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실로아노,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실라라고 되어 있죠. 바나바와 마음이 엇갈려서 2차 선교여행 때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라와 동역을 하게 되죠. 실로아노와. 실로아노도 또한 로마 시민권을 함께 가졌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나올 때 우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지 않습니까? 실로아노도 로마 시민권자였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죠. 디모데는 잘 아는 대로 공적인 석상에서는 형제라고 부르지만 사적으로는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 두 사람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 태도야말로 바울다운 태도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입니다. 교회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인간의 어떤 공동체와도 다르죠.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듯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늘 서두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서신서의 특이한 점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 이런 식으로 사도란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뭐 뜻에 순종한 사도, 사도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사도란 말이 없는지 궁금할 것인데 사도권 시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쩌면 좀 부드러웠다 그럴까요? 어쨌건 사도권 시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았던 걸로 보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상당히 바울에 대한 신뢰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 8절에 보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는 개인적인 일로 감사할 일이 많죠.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거나 뭐 좋은 선물을 해주거나 뭐 유익한 일이거나 덕이 되는 일이 있으면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감사는 뭐예요?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믿음의 삶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뭘 교회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제대로 된 믿음을 살고 있느냐, 이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저는 같이 동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하면 너무 감사해요. 나한테 유익한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로 살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파하고 있냐, 이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사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 조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에게 좋은 일들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올곧게 바로 따라가지 않는데 서로 친하기만 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한 복음의 새 씨앗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 믿음의 역사. 또 감사하고 너희를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 안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마련이고 그 열매를 우리가 까보면 열매는 새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은 사도 바울이 발견한 즉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단어를 덧붙여서 믿음의 수고, 사랑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이 소망의 인내. 믿음의 행위라고 왜 말하겠어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마련이고 믿음과 행위는 절대 불가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드러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 행위로 검증되지 않을 도리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수고로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사랑하는데 아무 수고도 없다. 사랑 안 하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겪는 수고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걸 견딜 만큼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수고를 감당하기에 넉넉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있는데 왜 인내하지 않겠어요? 어떤 소망이든 인내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소망 앞에서 특별히 겸손할 때 반드시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다는 것은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인내 자체가 누구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 위에 있는 사람은 인내 못하죠. 마음대로 성깔 부리죠. 아무 데서나 큰 소리하고.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요. 그분 앞에 있다는 뜻이요. 그분 아래에 있다는 뜻이요. 그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인내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이유고 감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골로새서를 봐도 이렇게 돼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편지합니다. 1장 4절 5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도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는 사랑, 믿음, 소망이라는 표현 대신 행위, 수고, 인내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앞에 믿음, 소랑, 사망, 사랑, 소망이 빠졌지만 저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의 표현은 우리가 골로새나 이런 데살로니가에 기록된 사랑, 믿음, 소망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까닭이 또 나오죠.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태도로 믿음을 받아들였고 또 거기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도 나와요. 우리 잘 아는 빌립보 교회는 누구 집에서 시작되었죠? 가정교회로 다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 집에서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역시 17장을 보면은 야손 집에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손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교회가 쉽게 부흥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근데 그들이 다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교회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 또 사도바울은 가끔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표현하죠. 여러분, 교회는 택하고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잘 아는 대로 광야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불러낸 존재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이라는 건 구별된 백성이라는 개념이 첫 개념이에요. 교회의 첫 개념은 구별된 불러낸 민족을 뜻하는 것이었죠.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말씀이에요. 왜 교회에게 뿌리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적 배경 가운데서 교회는 탄생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불러내신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태가 된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불러내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러내고 택하셨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을 내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름을 받은 존재, 불러서 나온 존재들은 반드시 구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면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소문이 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벌써 소망이 있다는 것이 이게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자기는 짧게 있다가 잠깐 있다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첫 부분에서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5절 6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복음이 전해졌던 까닭은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능력, 여러 가지 종류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그 능력에서 비롯된 그런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일하셔야 복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굿뉴스인데 이 굿뉴스는 성령께서 반드시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의 영에서 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어떤 파이오니어와 같은 존재죠.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길을 뚫어내는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이렇게 지각을 그냥 엑스커베이터로 굴착기로 뚫어내듯 뚫어내야 그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큰 확신, 여러분들 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아니라 교회만이 소망이다 그런 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죠. 큰 확신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믿는 대로 안 살면 안 믿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게 믿음이지 믿음대로 안 사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생각일 뿐이죠. 망상일 뿐이죠. 잡념일 뿐이죠. 믿음이란 단순한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데살로니카에서 이런 열매가 된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카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6절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 그리스도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환난이란 복음 때문에 겪는 환난이에요. 우리가 뭐 갑자기 돈 벌겠다가 투자했다가 망하는 게 그게 환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전하다가 무슨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 성령께서는 그런 환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힘든데, 수모를 겪는데, 대접을 못 받는데 그래도 기쁘십니까? 그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아, 이렇게 돼. 이 사도 바울은 본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죠? 본받는 거. 나를 본받으라. 처음에 제가 성경 읽을 때는 이거 상당히 교만하구나 이랬는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다가 그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본받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받는 자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과 큰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인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있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그런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을 걸고 쫓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자, 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주제,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정말 미리 택하심 예정된 존재는 언제부터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까? 창세 전에 미리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고 큰 믿음과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걸 넉넉히 이겨내고 그렇게 신앙을 정말 살아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이나 제가 신앙 때문에 편지를 쓰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 일로 여러분들이 어디 멀리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쓰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믿음의 소식을 들으니 내가 정말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과 같구나. 저는 우리가 그런 편지를 자녀들에게도 보낼 수 있고 믿음의 친구들에게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잘 믿는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구나. 우리가 많은 카톡도 보내고 많은 SNS 메시지를 보내지만은 신앙과 관련한 메시지가 좀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한결 더 정말 믿음 생활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그 당시 이게 첫 편지를 쓸 때 그는 마음이 아마 무척이나 설레었을 거예요. 교회를 두고. 예, 비록 고린도 같은 데서 1년 반씩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짧은 체류밖에 하지 못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오늘 한번 읽어보고 사도바울의 발자취를 한번 예, 더듬어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아 이런 상황에서 썼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이죠. 자,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되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쭉 한번 보니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누가 복음 전파를 막았습니까? 헬라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족들입니다.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이 결국은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제일 시비를 걸까요? 뭐 같은 성도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단들이 또 발응을 해가지고 이단들이 또 이렇게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죠. 저는 소동을 벌여서 복음 전파를 막는 대표적인 세력들이 이단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슨 일로 기뻐하나, 무슨 일로 감사하나, 무슨 일로 메시지를 보내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우리는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 우리는 얼마나 택하심을 받은 존재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나, 한번 기도하면서 각자가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열방을 위한 선교의 기도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의 집행이 막혔거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늘 하는 기도지만 잊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내일 또 주일 예배가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다고 오지 못하는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무리의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더라도, 또 흩어져 예배를 드리더라도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사도된 바울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뻐했고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기뻐하고 슬퍼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의 자녀들 동일한 자녀로서 형제 자매된 믿음의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진대,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일로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 주 앞에서 성결한 백성으로 다듬어지게 하셔서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소식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불러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은 언제나 교회라는 것 주님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메시지가 전파되고 그 사실이 증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일상의 기도,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 인생 전체가 슬픔과 기쁨이 교회에 집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었고 복음에 집중되었고 십자가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도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제1순위, 삶의 모든 초점이 교회에 맞춰지게 하시고 복음과 십자가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복음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굳은 믿음 허락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교회 때문에 슬퍼하고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 때문에 기도하고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거기 속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